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정부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 최종 심사에서 6-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나 대법원이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중대 걸림돌을 해는 것은 물론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과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이달 말까지 타결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 앞서 24일에는 이란이 지난 4월 합의한 잠정 기본틀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가 최근 군시설에 대해 핵사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10년 이상 장기 핵 규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입니다. 하메네는 또 서방 국가들에게 최종 핵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란과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달 말까지 정한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뤄야 하는 가운데 케리 장관이 26일 이란과의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향합니다.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26일 시리아 북부 지역 두 곳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 거점 도시 코바니와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하사카 마을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은 최근 몇 주간 이들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쿠르드의 한 유력 정치인은 부여의 방송에 ISIL이 코바니 주변에서 여러 건의 자살 공격을 벌였다며 이로 인해 23명의 민간이 사망하고 일부 ISIL 요원들도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쿠르드 민병대 복장을 한 ISIL 요원들이 터키로부터 국경 검문소를 통관해 코바니로 유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자민당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방안 중에는 일부 해제된 대북 제재를 부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송금을 금지하고 조총령 간부들의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요청을 검토해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과의 무역과 망경봉호 입항금지 등의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5일 2명이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 외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이날 한 명이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35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2024년 하계올림픽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로마에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는 3년 전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하려 했다가 당시 재정 문제를 우려한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요의 세계 뉴스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은 어제 한국과 북한에선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죠. 미국에선 한국전쟁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한국전쟁은 많은 미군이 참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이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워싱턴 DC 인근에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시설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공원으로 이곳은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최대의 한국전 관련 기념물이지요. 올해도 바로 이 기념공원에서 6.25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기념공원에는 비옷을 입고 무장한 채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는 미군들의 조각이 세워져 있고 50m의 길이의 화가마한 벽에는 미국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부름에 흔쾌히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에서 활약을 펼친 말의 동상도 있는데요.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사관 계급이 수여된 한국산 경주마 레클리스의 동상도 버지니아주에 세워져 있지요. 이 밖에도 각각의 사연과 의미를 가진 기념탑이나 공원 등이 워싱턴 인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65년 전의 희생과 용기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많은 미국인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부터 밤까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자,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죠.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고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겠고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엔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낮 최고 기온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지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굳은 의지와 용기로 묵묵히 싸움이 임했던 모든 전사들에게 이 곡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의 길,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내 자생적 과격분자들의 위협이 회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오는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확정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죠.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시각으로 목요일 25일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두 9명의 연방대법관들은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 위헌 여부를 심사한 끝에 찬성 6대 반대 3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어느 쪽에 표를 던졌습니까?
예, 미국 언론들은 보통 9명의 대법관 성향을 보수 5명의 진보 4명으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적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요. 나머지 4표는 모두 진보 쪽 판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예,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켰을 때는 분명히 50개 주에 다 해당하게 할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도 의회는 이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전국적 차원의 보조금 제공이 요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개혁 정책,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10년 법으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법적 공방으로 순탄치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무 가입과 벌금 조항이었죠. 개인이 건강보험을 들든 말든 이 정부가 나설 수가 없는데 오바마 케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12년에 이 합헌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 조항도 또 문제가 돼서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몇 시간 전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우선 정부 보조금 지급이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예, 이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보면요. 50개 주는 각 주마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 교환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교환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연방 정부가 이 세금 보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교환소 웹사이트를 만든 주가 50개 주 가운데서 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소 웹사이트가 없는 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연방정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통합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합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또 연방정부가 각 주에 주던 보조금을 개인에게 이렇게 직접 주는 건 연방과 주의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마음 졸이던 사람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네요.
예,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34개 주에서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640만 명의 가입자들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오바마 케어는 사실상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나온 후에 이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반세기 동안의 논란 끝에 수십 년 노력 끝에 1년간의 초당적인 논의 끝에 5년 전에 일부 소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었다면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여기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네. 또 마침 의회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예, 미 의회 하원이 TAA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법안을 찬성 286대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TAA 법안은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 농민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수요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목요일 하원에서도 통과된 겁니다.
네, 이 퇴임을 1년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뭐 연일 큰 힘이 되는 소식들이네요.
그렇죠. 앞서 수요일 상원이 TPA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TPA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 촉진 권한을 갖고 TPP 협정을 지휘하는 데 큰 힘이 되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숙원 사업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자생적 과격 분자들이 회교 극단 분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예,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 뉴 아메리카 재단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급진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해서 3천 명 가까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 이래 많은 미국인들이 9.1 테러같이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자폭 테러를 염려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1년 이래 미국 안에서 자생된 예를 들어서 이 백인 극단주의자들이라든지 반정부주의자, 비회교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른바 이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전사라고 부르는 회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희생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볼까요?
예, 뉴 아메리카 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가장 최근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있었던 사건까지 합쳐서 미국에서 회교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자생적 과격 분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대규모 살상 사건이 모두 19건이었는데요.
네.
같은 기간에 회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희생자 수로 보면요. 비회교권 과격 분자들에게 살해된 사람이 48명이었고요. 스스로 지하디스트라고 밝힌, 그러니까 회교 극단주의자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희생된 사람은 모두 26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자생적 과격 분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요즘 미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교회 총격 사건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지난해 글렌 크로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공격해서 두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또 한 명을 살해한 일 같은 경우입니다. 이 크로스는 체포됐을 때 독일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쳐서 이 유대인을 혐오하는 신나치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회교 극단주의자들은 어떤 사건을 저질렀습니까?
예, 지난 2009년에 포트우드 육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 가장 잘 알려진 경우라고 할 텐데요. 회교도인 정신과 군의관인 나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서 미군 12명과 민간인 1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또 같은 해 아칸소주 모병소에서 미군 사병 1명을 살해한 이 카를로스 블레로토스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 미국의 경찰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네요.
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듀크 대학 교수팀이 전국 380여 개 경찰, 보안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들이 사법행위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극단적인 위협인지 이 세 가지 순위를 매기게 한 결과 약 74%가 반정부 성향의 폭력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알카에다 같은 회교 극단주의와 연계된 폭력에 대한 걱정은 39%였습니다.
네.
예, 연구팀은 많은 법집행관들이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자생적 과격 분자들의 위협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테러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찰 사법당국은 이 자생 과격 분자들의 위협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9.11 테러 사건은 회교 극단주의 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약 3천 명의 목숨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최종치가 나왔네요.
예, 미국 상무부가 수요일 1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연간 기준 마이너스 0.2% 기록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1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를 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이 성장률이 3% 가까이 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2015년 한 해를 통틀어서는 2%에서 2.5%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4%였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앞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에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한다면서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시각으로 수요일 연방상원이 무역 촉진 권한, 이른바 TPA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제 이 법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월하게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TPA 통과를 계기로 새삼 아웃소싱이란 용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영어 아웃하고 소싱이 합친 말인데, 자, 아웃은 바깥을 뜻하고 소싱은 뭔가를 구한다는 말이니까 이게 뭔가를 바깥에서 구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원래 이 아웃소싱이란 말은 경영학 쪽에서 많이 쓰죠. 경영학이라면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아웃소싱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하는 일 가운데 일부를 외부에 맡긴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가령 미국의 소리 방송 VOA를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진행자께서는 VOA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VOA는 방송국이니까 당연히 방송을 만들어서 외부로 내보내는 일이겠죠?
그렇죠. VOA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해외로 송출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업무 외에도 VOA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그렇겠죠. 뭐 인사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직원들의 관리하는 업무도 있을 거고요. 또 돈이 들고 나가는 것을 처리하는 회계부서도 있어야 할 테고, 또 회사가 있는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은 BOA가 핵심으로 삼는 업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팎에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건물을 지키는 것 같은 일은 BOA가 맡은 핵심 업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다시 BOA를 예로 들면 BOA는 방송 제작과 관련된 업무만 직접 하고 건물을 청소하거나 직원들을 위한 식당 운영 같은 일들은 아웃소싱, 즉 외부에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요. 아웃소싱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한 조직이 핵심 업무나 사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이나 업무는 국내의 다른 회사나 외국에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많은 기업이나 조직이 아웃소싱에 나서는 이유, 뭐 이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점은 역시 아웃소싱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웃소싱에 맡기는 게 물론 공차가 아닐 텐데, 자, 그렇다면 경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회사들은 대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서를 대개 콜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콜센터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 쌀까요?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서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운영하는 게 쌀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콜센터를 인도나 필리핀에 두는 게 더 싸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점이 아웃소싱이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아웃소싱할 곳으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인도였고요.
네.
미국과 중국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외부에서 많이 하지만 반대로 다른 많은 나라도 미국 안에서 아웃소싱을 활발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웃소싱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외부에 맡기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의 생산성도 오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생산성이라면 토지, 자원 그리고 노동력 같이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투입한 양과 거기에서 나온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를 말하죠. 가령 A공장이 B공장보다 지정된 시간 안에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 A공장의 생산성이 B공장의 생산성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아웃소싱으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오르겠죠.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웃소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우 기자, 우리가 아까 이 아웃소싱의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웃소싱이 시행되면 아웃소싱 되는 부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빠집니다. 가령 어떤 미국 회사가 미국 안에서 운영하던 콜센터를 필리핀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 회사나 조직 차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결과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서 옷을 만드는 한 회사가 생산 부분을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니까 옷 공장을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옮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경제정책연구소가 작년에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중국에서 아웃소싱하면서 미국 안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무려 320만 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TPP 같은 자유무역협정도 이런 아웃소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벌이거나 값싼 외국 물건들을 들여오기가 쉬워집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아웃소싱이 쉬워진다는 말도 되죠.
네.
아웃소싱을 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 안에 있는 부서를 없애고 같은 업무를 외국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국 안에 있던 공장 문을 닫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외국에 공장을 세워서 여기서 나온 물건을 들여와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PP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면 이렇게 방금 말한 이게 외국에서 아웃소싱하기가 쉽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가 통과된 것을 계기로 다시 아웃소싱이 화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줄에 가다 만나보죠. 네팅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Paper Moon.
It is only a paper moon sailing over a cardboard sea, but it wouldn't be make-believe if you believe in me. It is only a canvas sky hanging over a muslin tree, but it wouldn't be make-believe if you believe in me. Without your love,
It's a honky-tonk parade without your love. It's a melody played in a penny arcade. It's a Barnum and Bailey world, just as phony as it can be. But it wouldn't be make-believe if you believe in me. It's a honky-tonk parade without your love. It's a melody played in a penny arcade. It's a Barnum and Bailey world, just as phony as it can be. But it wouldn't be make-believe if you believe in m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을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이오와 주를 다녀왔죠.
예, 아이오와 주는 이 중서부 지역에 있지만 주 어딜 가나 대부분 지평선을 볼 수 있을 만큼 평평한 내륙 지방이죠. 전형적인 중서부 콘벨트 지역답게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계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조류 독감 소식이 들려오면 아이오와 주 소식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주가 바로 이 아이오와 주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오와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대회 코커스가 가장 먼저 열리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다른 주에서 나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이오와주입니다.
중서부의 한적하고 조용한 아이오와주가 내년 선거 때까지 또 한동안 시끌벅적하겠네요.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캔자스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Close my eyes.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캔자스주는 미국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주다. 그래서 종종 미국의 심장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미국 대륙을 사각형으로 봤을 때 동쪽보다는 서쪽에 좀 더 걸쳐져 있고 북쪽보다는 남쪽에 살짝 더 가깝다. 캔자스라는 이름은 원래 이곳에 살던 인디언 원주민 부족의 이름 카제에서 유래한다. 카제는 바람의 사람들, 남풍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데 원주민 말에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과 파란 하늘, 그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흰 구름들, 미국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그랗게 말아놓은 건초더미들, 캔자스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캔자스주에서는 밀이 많이 생산된다. 캔자스주 관광청 리처드 스몰리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Mostly we're known for wheat, oftentimes referred to as the wheat state.
캔자스주는 밀을 가장 많이 경작합니다. 그래서 wheat stat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자스 사람들은 1800년대부터 밀을 재배했는데요. 하지만 해충들이 많이 생겨서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품종의 밀이 들어왔는데 그건 벌레가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밀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전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5분의 1은 캔자스에서 나오고 있다. 캔자스의 또 다른 명물 가운데 하나는 곳곳에 있는 해바라기 밭과 해바라기 농장이다. 해바라기는 캔자스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하다. 그냥 해바라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노랗게 피어있는 수많은 해바라기 꽃밭은 정말 장관이다. 캔자스주의 공식 별명은 해바라기 주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지평선 위로 깔때기 모양의 강력한 돌개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미국에서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이 무시무시한 돌개바람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난 폭우와 함께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다. 캔자스주는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 곳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캔자스주는 1861년에 연방에 가입했다. 50개 주 가운데 34번째니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중간쯤이라 하겠다. 요즘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종 문제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마주치게 된다. 노예 문제를 두고 남과 북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벌인 격렬한 내전이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캔자스주는 이웃 네브라스카와 함께 준주로 승격되는데 이게 사실은 남북 전쟁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 다시 스몰리 캔자스주 관광청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And part of the history that's very important to the state of Kansas is the time frame leading up to America's Civil War. Kansas was in the middle of
남북 전쟁 당시 캔자스는 노예주가 되느냐 자유주가 되느냐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캔자스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부에 좀 더 가깝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었죠. 하지만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캔자스는 남부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인근 남부주들의 노예제도 찬성주의자들이 습격해서 노예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피 흘리는 캔자스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캔자스주는 북부군에 속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적 현장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캔자스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
Probably one of the most famous people from Kansas would be Dwight David Eisenhower. There's a hi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캔자스주 에빌린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기는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캔자스주로 이주해 왔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사 박물관이 캔자스주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역사상 최대 군사작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명장, 바로 아이젠하워다. 아이젠하워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한국전 당시 일선을 지휘한 적도 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이젠하워는 단순 명쾌하면서도 솔직 담백한 성격의 지도자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부하들에게 공을 돌리는 따뜻하고 소탈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게 대부분 대통령학 전문가들의 평가다. 캔자스주 관광청 리처드 스몰리 홍보 담당관은 캔자스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런 소탈함과 친근함을 든다.
I tell you the people here are very friendly and very easygoing. Kansas offers
캔자스의 자랑으로 저는 친절한 사람들을 들고 싶습니다. 보통 중서부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소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캔자스의 자랑입니다. 저희 캔자스 사람들은 야외에서 버팔로 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캔자스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캔자스주의 주도는 어딘가요?
네, 캔자스주의 주도는 토피카라는 곳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도 캔자스 주도가 토피카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캔자스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는 캔자스시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캔자스시티가 캔자스주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웃 미주리주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이 미주리주는 캔자스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주인데요. 이 캔자스시티가 정확하게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요. 이 도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주 경이 갈라집니다. 일종의 분단 도시인 셈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같은 캔자스시티라고 해도 주소상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있고요. 캔자스주의 캔자스시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에서 왔다고 하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냐 아니면 캔자스주 캔자스시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캔자스보다는 미주리주 쪽에 있는 캔자스시티가 더 발달해 있다고 하네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캔자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 소개해 주시지요.
네, 캔자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버팔로와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버팔로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들소입니다.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이 황소보다 몸집이 아주 크고요. 털도 거칠고 뿔도 더 크고요. 어깨가 불쑥 튀어나와 있는 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런 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캔자스 주의 동전에 이 버팔로가 새겨져 있는 걸까요?
예, 미국 개척시대 당시에 이 백인 정착민들이 처음 이 캔자스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버팔로 떼가 무려 2천만 마리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캔자스에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은 이 버팔로를 사냥해서 고기도 먹고 이 가죽으로 옷도 지어 입고요. 심지어 집 만드는 데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버팔로 떼들이 미국의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성가신 존재들이 됩니다.
네.
예, 캔자스에도 철도가 통과하게 된 거죠. 결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닥치는 대로 도살하면서 이 버팔로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요. 오늘날 버팔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일부 공원이나 특별히 사육이 허락된 공원 아니면 개인 목장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해바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캔자스 주를 대표하는 꽃이라서 넣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캔자스 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켄터키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I'll give you a daily introduction to some meaningful and useful everyday English words and phrases. So let's get started today. You know, it's that time of the year. It's back to school time. 곧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입니다. Here in America,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late August or early September. 네, 미국에서는 8월 말쯤 아니면 9월 초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모님들한테는 이 새로운 학기가 쉽지 않고 또는 번거로운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 guess it can be a hassle for some parents, as it was for George. 네, it is a hassle.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 is a hassle. It is a hassle입니다. It is a hassle. 이란 표현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George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All right, George, it seems like you have a big list of back-to-school items for your kids.
This is my first year doing it. My wife usually does it. So, yeah, it is a hassle for me. It's something that I'm not very used to, but we're going to try to do as best as we can.
George는 아들 둘, 딸 한 명을 가진 부모입니다. 셋 아이들이 학교를 곧 시작할 때가 다가와서 학용품 쇼핑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지가 아이들 대신에 학용품을 사는 모습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지에게 학용품 목록이 참 긴 것 같네요. 라고 그랬더니 조지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상시에는 제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학용품을 사는데요. 제가 혼자 하니까 참 번거롭고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All right, George, it seems like you have a big list of back-to-school items for your kids.
This is my first year doing it. My wife usually does it. So, yeah, it is a hassle for me. It's something that I'm not very used to, but we're going to try to do as best as we can.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 is a hassle. It is a hassle이죠. Hassle. H-A-S-S-L-E. Hassle는 무엇무엇이 귀찮은, 무엇무엇이 번거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is a hassle, it is a hassle 하면 무엇무엇이 귀찮은 일이다, 무엇무엇이 번거로운 상황이다 라는 뜻이죠. 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무엇무엇이 귀찮은, 번거로운. 그렇죠. Hassle. Hassle이죠. 무엇무엇이 귀찮은 일이야. 나한테는 번거로운 상황이야. 네, 맞습니다. It is a hassle. 또는 It is a hassle for me이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It is a hassle. It is a hassle. You'll get it in no time, but you have to practice thoug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서 만나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죠. 계속해서 아침 5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eah.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몽골은 서로 협력해 몽골의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파이퍼 캠벨 몽골 주재 미국 대사는 몽골의 도르독 도젠 에르덴 에바트 재무장관과 몽골 농촌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 대사와 몽골 장관은 지난 2000년에 서명된 양국 간 농업 관련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퍼 캠벨 몽골 주재 대사는 이번 조치가 몽골의 시장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의 국제개발처와 농업부가 15년 전에 마련한 자금으로 몽골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자금은 몽골 농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 계획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 민간 구호단체인 멀시코와 환경부 등이 협력해 16개 지역에서 시장과 공동체를 긴밀히 연결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몽골과 손잡고 이 같은 농촌 공동체 건설을 통해 두 나라 국민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